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7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겔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계절에 미국 중서부의 어느 작은 도시 우체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기 위해서 우체국에 와서 줄을 서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직원이 나와서 서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창구에서 카드를 판매하지 않고 기계를 비치했으니까 기계에 돈을 넣고 거기서 골라서 가시면 됩니다. 기계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해서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계 앞에서 카드를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할머님은 움직이지 않고 창구에 서성거리면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카드 사시게요? 저 기계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기계는 나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우체국에 자주 오는 곳 알고 있죠. 그야 잘 알죠. 저는 우체국 직원들의 미소가 좋고 또 다정하게 맞아주는 것이 좋고 직원과 더불어서 대화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래서 우체국에 올 때마다 건강해지는 것을 느껴요. 근데 저 기계는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그리워했던 것은, 이 할머니가 목말라 했던 것은 바로 할머니에게 베풀어주는 사랑과 자비와 친절이었죠. 세상이 아무리 변해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친절한 미소,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이 친절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비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비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러죠. 이 헤세드를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은 크레스토스라고 합니다. 크레스토스. 여러분,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정확한 표현을 사용을 하면은 크리스토스라고 그러죠. 근데 크레스토스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성도들은 크리스토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아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아 자비의 사람, 사랑의 사람, 친절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인식을 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 네 번째 열매가 자비가 나오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네 번째 나오는 이 자비, 이 자비가 바로 친절, 또 영어로는 kindness라고 그러죠. 헤세드, 헤세드가 바로 이 자비죠. 즉 하나님의 친절하심,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 자비를 보여주고 또 우리가 자비를 맛보게 되면 영육간에 든든해지고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며 살아간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은 정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이 자비, 이 친절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왕가가 바뀌게 되면은 몰락한 왕가는 그 후손들까지 모두 다 죽이는 법입니다. 그것이 전통입니다. 다윗에게 사울가는 원수 집안과 마찬가지죠.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에게 남아있던 아들 므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다윗이 어느 날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집에 있던 종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시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 읽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저는 웃음을 겨우 참았습니다. 이름이 시바가 뭡니까? 시바. 이 이름도 우리는 참 잘 지어야 돼요. 시바. 이름대로 이 사람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악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다 드러내게 되죠.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자비죠. 예,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잔이다 그러죠. 그가 어디에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드발, 이 로드발은 지명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로가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로암미, 로. 이 로는 영어에서 not 또는 no, 없다,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드발은 초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초원, 그러니까 로드발, 로드발. 로와 드발의 합성인데요. 해석을 하면은 초원이 아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즉, 풀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므비보셋의 인생이 바로 황무지였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인생이었죠. 소망이 없는 인생이고 한숨만 쉬다가 죽어야 할 비참한 인생이 바로 이 므비보셋의 인생이었습니다. 므비보셋은 또 다리를 절었죠. 두 다리를 다 절었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 아버지도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죽었으니까 도무지 살아갈 의욕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 마음 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왕이 찾았죠. 숨어서 숨도 쉬지 못하고 아버지가 요나단이고 할아버지가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왕가가 바뀌고 난 이후에 숨도 쉬지 못하고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다윗 왕이 그를 찾아낸 겁니다. 이쯤 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씩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다윗은 누구를 상징해 주는 인물이고 므비보셋은 또 누구를 대변해 주는 인물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림이 그려지죠.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인물이고 므비보셋의 상태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원수의 집안 아들 이 므비보셋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므비보셋은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우리 또한 영적인 장애자였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소망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리고 로드발 이 지명처럼 우리는 우리들에게서는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 없는 인생의 황무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인류가 잘나고 노력해서 문명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는 황무지 인생이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누가 이런 므비보셋에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소리 없이 숨어 살다가 언젠가 죽어서 사라져버려야 할 인생인데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 므비보셋을 자신의 왕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 므비보셋이 다윗 앞에 서는 순간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작은 변화 하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면서 찾았습니다. 그때 시바가 왕께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에 저는 잔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그냥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리 저는 자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리 절던 그 사람이 다윗 앞에 서는 순간 그는 요나단의 아들 또는 다리 저는 자에서 므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가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그때에 다윗이 그러죠. 므비보셋이여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군중 가운데 또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콕 찍어서 나는 너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고 내 손으로 너를 콕 찍었다 그 말씀이죠.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나를 예수님께서 대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초라하고 힘없고 능력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 별반 나은 것이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내 영혼이 있고 내 이름이 있고 불러서 어떤 상을 주시냐 하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시죠. 므비보셋이여 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7절 말씀에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불안에 사로잡혀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울고 있던 여인들을 향해서도 무서워하지 말라. 유월절 만찬석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므비보셋이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혹시 이 다윗 왕이 겉으로는 나를 잘 대해주겠다라고 불러서 혹시 죽이는 것은 아닐까? 그 마음속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숨어 사는 동안 몰락한 왕가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도 사라졌고 할아버지, 온 친지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 상황에서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므비보셋의 상태는 바로 인류가 직면해 있는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입에서 복된 선언이 나오죠. 므비보셋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전했던 이 평안의 소식, 이 선포를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 개인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게 맡겨라. 두려운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지만은 그래도 내게 맡기면은 괜찮다 그 말씀이죠.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께서 이 선포를 우리 개인 개인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개인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은총이 뭡니까?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돌려주겠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복을 시켜주시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가족으로 맞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신분 상승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런 구원의 여망이 없던 이 므비보셋에게 하루아침에 사울의 모든 유산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왕의 밥상에서 왕과 마주보면서 함께 밥을 먹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내 가족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실 때에 하셨던 것이 바로 식탁의 교제였습니다. 왜 식탁의 교제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지금 성경 말씀을 이 구약에서 기록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모든 말씀들은 그냥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도의 지략을 가지시고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내 밥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하실 말씀들을 예견을 하시고 기록을 해 놓은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만나서 식탁의 교제를 하셨냐 하면은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거를 다윗이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이 뭐냐면 나와 더불어서 나와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마주하고 앉아서 나와 더불어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식탁의 교제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필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왜 식탁의 교제를 하시겠다고 하셨냐면은 식사를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먹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을 시키시고는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을 연장시켜가는 이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고 주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그래서 깨달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했던 이 일련의 모든 행동들은 구원받을 여망이 전혀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늘나라의 메시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선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 그 이유를 보면은 1절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표현을 쓰고 있죠. 요나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언젠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던 적이 있었죠.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미리 알아내어서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둘이 끼안고 울죠. 다윗이 더 많이 울었습니다. 그 다윗을 보낼 때에 다니엘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네가 내가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네가 왕이 되거든 나와 내 집안을, 내 가족들을 선대해다오 이 부탁을 합니다. 다니엘이 다윗을 살려주었었죠. 아버지 사울 왕에게서부터 살렸으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요나단과 다윗이 함께 맺었던 언약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유는 바로 이 언약에 기초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왜 사울가에 남아있는 자를 찾았느냐 하면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빚진 자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빚진 자 의식. 내가 갚아야 한다. 내가 은총을 받았으니까 나도 은총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 내가 빚을 졌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이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에게 빚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호흡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93세가 된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병원에 이송이 되어 왔습니다.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고 상황이 건강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때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에게 50만 프랑의 의료 계산서를 보여주었습니다. 50만 프랑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억 3천만 원이 돼요.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50만 프랑의 의료 계산서를 이렇게 청구를 했죠. 할아버지가 그 청구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울지 마십시오. 계산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달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지불하게 될 금액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24시간의 산소 공급을 받고 50만 프랑의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지금까지 93년 동안 마시면서 감사했던 적도 그리고 돈을 한 번도 지불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는 빚지고 그걸 모두 다 무료로 공짜로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늘 이 빚진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을까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아마 조지 밀러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분은 온 인류에게 영적인 거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에게 허점이 하나 있었는데 물건들을 잘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거장도 완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허점이 있다는 것이 참 저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잘 물건도 잘 잃어버리고 돈도 잘 잃어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이 조지 밀러는 그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차피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여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임을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나도 거저 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더 아마 넉넉해질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자비로 가득 차게 되겠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 개인 개인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는 겁니다. 정근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당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죠. 놀랍게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 개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줍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고 이 일로 인해서 네가 디딤돌이 되어서 더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얘야 나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자. 얼마나 친근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냥 저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권사님과 예수님이 1대1로 마주보고 앉아서 식탁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친구,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우리 인생에서 우리와 더불어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의식은 바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너무 움켜쥐지 마시기 바랍니다. 움켜쥐어도 사실 이것은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 손해보기도 하겠지만 내가 빚졌으니까 나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